요사 18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가나안 땅 분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곱 지파가 분배받은 내용을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어제까지 19장 본문까지 보았고 20장부터는 분배 이후에 도피성을 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내일부터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 분배는 14장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19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장 이렇게 분배를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갈렙이 분배받고 뒤에서 유다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14장과 15장 두 장 나옵니다. 그 뒤에 이어서는 요셉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와요. 에브라임지파, 므낫세지파 이들도 마찬가지로 두 장, 16장과 17장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일곱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게으름 부리고 땅을 분배받지 않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세 사람씩 뽑아서 가서 땅을 잘 둘러보고 그림을 그려오면 지도를 그려오면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일곱 지파가 맨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마지못해서 땅을 분배받는 그런 양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18장과 19장 이렇게 두 장 나옵니다. 그래서 땅과 관련된 분배 내용은 14, 15장, 16, 17장, 18, 19장 이렇게 해서 총 6장에 걸쳐서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가 분배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분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맨 앞에 나왔던 갈렙과 유다, 그 다음에 나왔던 요셉 여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일곱 지파가 어떤 모습으로 땅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상황과 현실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내용을 쭉 보면 이 일곱 지파는 가장 중심이 되는 유다 지파와 또 요셉 지파 이 두 지파가 이 세 지파가 분배받은 내용 그 땅 주변 지역을 변두리를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배받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분배받은 단 지파 이런 지파들을 보면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 중간에 그냥 허리 지역 같은 벨트 지역 같은 언저리 지역들을 이렇게 쭉 분배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들은 남쪽은 유다지파가, 북쪽은 요셉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나머지 땅들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일곱지파들이 분배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 시몬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그 중에 일부를 분배받는 그런 양상으로 땅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았던 땅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일곱지파가 받은 이 분배받은 땅들을 보면 각 지파별로 성읍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쪼가리가 나 있고 그리고 땅도 넓이가 작고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성읍들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성읍들을 분배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주변 지역을 변두리를 적은 영역만 이제 분배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우리가 이제 뭐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왜 이런 모습으로 분배를 받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일곱 지파 니네는 쪼무레기들이니까 조금만 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다와 요셉은 장작골을 갖고 있으니까 땅을 많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열두 지파 모두를 향해서 땅을 주겠다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첫 번째 세대이기는 하지만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죠.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도 정탐꾼으로 갔는데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봅니다. 근데 그때 둘러본 영역을 놓고 보면 가나안만 둘러본 게 아니라 저 북쪽 높은 데까지 바벨론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올라가는 곳까지 다 정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도 땅을 다 주겠다 약속하셨고 이스라엘도 정탐꾼을 보내서 모든 영역들을 다 정탐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땅을 다 받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하고 일곱 지파들은 쪼가린 작은 땅들만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게으름을 부리고 그들이 정복하러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주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가?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뭘 받을지 모르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냥 게으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모양을 놓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돌아다니고 그들 스스로 지도를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땅을 분배받을지를 자기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국 그들이 그 정했던 양상을 놓고 보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 누가 봐도 헌신되고 충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정복전쟁을 감당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찌질한 모습으로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행동하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들을 나눠갖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애들이 축구부를 뛸 때 그 축구 코치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막 외치던 게 아직도 생각납니다. 가끔 보면 참 목사보다 훨씬 더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볼을 팍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가 볼을 잡았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애를 향해서 코치가 막 소리를 지른다고요. 야 마라톤 뛰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마라톤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하게 뛰죠.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속도로 뜁니다. 물론 속도를 올려도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볼을 잡으면 보통 때는 슬렁슬렁 뛰는 것처럼 보여도 볼을 잡았으면 순간 스피드를 확 올려서 이 전력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수 하나가 볼을 잡았어요. 그럼 볼을 잡은 애는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거고 옆에 있는 애도 스퍼트를 올려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데 코치가 보면 답답한 거죠. 공이 없을 때도 슬렁슬렁 뛰더니 공을 잡았는데도 슬렁슬렁 뛰어. 그러니까 코치가 답답하니까 외치는 거죠. 마라톤 뛰냐. 지금 마라톤 뛰는 게 아니고 공을 잡았으니까 열심히 뛰어야지. 이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일곱 지파가 어떠하냐. 자기들이 평생 어떤 땅을 부여받고 살지를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후손들이 어떤 땅을 갖게 될지도 지금 결정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 일곱 지파는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있냐면 광야 생활할 때 문기적 40년 돌아다니던 그 게으른 모습,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문기적 조금 정복전쟁할 때 참여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자신들의 평생의 모습을 후손들이 평생 갖고 대대손손 살아가야 될 땅을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모습을 놓고 보면 그 축구부 선생님이 봤으면 그랬을 거예요. 니네가 지금 정신머리가 있냐 없냐. 공이 왔으면 열심히 뛰어가야지. 지금껏 뛰던 것과는 다르게 뛰어야지. 니네가 지금 마라톤 뛰냐. 그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도 매일 답답해 생각하는 것이 그거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입장과 처지가 다르죠.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은 중학교 1학년 때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마음가짐도 달라야 되는데 어떠하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갖고 있던 마음을 고3 때 똑같이 갖고 있어요. 망한 겁니다. 아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종종 제가 교회에 있는 기혼 남성들을 향해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총각 때 갖고 있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 눈을 속이고 PC방에 갈까 하는 그 마음을 결혼한 다음에도 똑같이 갖고 있으면 망한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습니까? 처녀 때 갖고 있던 마음을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똑같이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어려운 거죠. 일곱지파는 어떠하냐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나아가서 땅을 두루 살펴보고 어느 땅을 분배받을지를 정하고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할 때의 마음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마음이나 게으른 모습으로 느기적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운명으로 정해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들의 꼴이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선택이니 그들이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이 남쪽의 유다지파와 북쪽의 요셉지파는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도대체 왜 일곱지파는 이렇게 다 쪼가리 난 조그만 땅만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분배받고 난 뒤에 우리가 본 것처럼 18장, 19장 일곱 지파가 다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가? 일단 이렇게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분배를 받았잖아요.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일곱 지파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지금이라도 후회하고 회개하고 앞부분과는 다르게 행동을 해야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다른 데 세상적인 것들에 한눈 팔고 살았습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여호사 뒷부분을 보면 이 일곱 지파는 후회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떠하냐? 이들은 분배받은 것도 작은 땅인데 그 땅에서 더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것도 잃어버리는 지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분배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성읍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너무 안 익숙하죠. 없어집니다. 그 뒤에 별다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참한 이야기지만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성읍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일곱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나쁜 표현이지만 결국에는 그 애비의 그 자식이 된 겁니다. 일곱 지파 처음에 이 땅을 분배받던 사람들이 게으름 부렸죠. 뒤에 후손들도 게으름 부립니다. 조상들이 열심히 나서 정복전쟁 안 하죠. 후손들도 정복전쟁 안 합니다. 그래서 더 쪼그라들고 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불행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만 사사기로 넘어가면 나라 없어집니다. 망하고 이방민족들에게 식민지로 전락해서 노예생활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개선책은 없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무엇이 개선책인지 알고 있어요. 분배는 이곳으로 확정되고 끝난 것인가요? 1차적인 분배는 이곳으로 확정되고 끝난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일곱 지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일곱 지파예요. 이미 남쪽 지역은 유다가, 북쪽 지역은 이 요셉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중간에 있는 땅은 쪼가리 난 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넓은 땅을 차지할까요? 간단합니다. 해결책은 딱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경계선을 가나안 바깥으로 옮겨야 됩니다. 가나안 안쪽에서만 땅을 분배받겠다고 생각하면 쪼가리 난 땅을 차지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만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도 유브라데도 애굽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안에서만 지경을 찾으라고 하면 그냥 그 모양 그꼴로 분배가 끝나야 되지만, 아, 나는 이 작은 땅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다. 내 후손들에게는 더 넓은 땅을 주고 싶다. 그러면 좀 일어나서 좀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유브라데 강가까지 가겠습니다. 그곳까지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서야 되는 겁니다. 단을 북쪽 경계선으로 삼지 말고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는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가 되면 국경선이 자꾸만 넓어지죠. 영토가 넓어집니다. 왜 넓어지는 거죠? 전쟁에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국경선이 자꾸 쪼그라듭니다. 왜 자꾸 쪼그라들죠? 전쟁을 하다가 패배하고서는 땅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분배했을 때에 내가 분배받은 땅을 만족하고 살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분배받은 것을 탐내지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분배받은 것을 팔아먹지 말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지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서 더 정복하고 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금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위해서 더 분투하고 부지런하게 헌신하면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더 누릴 텐데 이 참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이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자, 우리가 일곱 지파가 분배받은 내용을 늘 생각하면서 본문을 나눌 때는 이름들이 나오니까 성읍들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했지만 큰 줄거리들을 잘 생각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들도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 일곱 지파가 분배받은 모습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참 기쁜 모습이기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별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두 번째로 이건 운명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탓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짐을 지웠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을 더 가졌더라면 조금 더 부지런했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마라톤만 뛰고 있는 게 아니라 공이 내 앞에 왔을 때는 열심으로 뛰어갔더라면 조금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혹시 주께서는 약속하시고 예배하셨지만 내가 게을러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충성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은혜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모쪼록 일곱 지파의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모습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행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최선이었는지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선택은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주님 비단 일곱 지파의 모습만이 아니라 혹여 우리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지껏 지내왔던 삶들을 생각해보며 주님께서 맡겨준 일들과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서 우리가 참 찌그러진 또 쪼개져 있는 작은 영역만을 분배받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부지런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비된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을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이 나이다.